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500만여 명, 전체 사망자는 3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와 브라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미국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남미가 지난주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보고된 9만여 건 중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20%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올해 1월 10일 중국 우한에서 첫 41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고 4월 1일까지 전 세계가 처음으로 100만 건에 도달했으며 이후 2주마다 약 100만 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더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 관계자들은 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최악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의 3주가 걸릴 수 있어 재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바이러스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도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일이라면서 뉴욕주는 하루 4만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첨단 어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제한한 판매액은 18개의 첨단 어뢰와 관련 장비로 약 1억 8천만 달러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어제 의회에 이런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 승인에 어뢰뿐 아니라 훈련과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면서 이번 결정은 타이완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포함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4년 연속 승인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중국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악랄한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면서 전염병 퇴치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그들이 세계에 끼친 피해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약속한 20억 달러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수조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것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시우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의 중국과의 비정상적인 친밀한 관계가 전염병 발생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내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도쿄올림픽은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내년 여름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솔직히 말해 조직위원회가 3,000명 또는 5,000명을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두 달 반 동안 연기됐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일 개막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중 하나로 전국에서 약 3,000명의 대표가 참석해 새 기본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치자문기구 핵심회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대회당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으며 많은 경찰관이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로이 세계뉴스 박봉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각 대학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이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발생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 캠퍼스는 폐쇄된 상태고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직접 대면 강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소규모 교육 그룹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미국에서는 여러 대학이 여전히 대면 수업 강행 여부를 고려 중입니다.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퍼듀 대학교와 노트르담 대학, 남부 텍사스의 라이스 대학,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등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8월 중순에 시작해서 가을 방학을 취소하고 추수감사절 전에 모든 학사 일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로 유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 강의를 기피해 한 학기 내지 1년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재정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해낸 한국계 미국인 백남준의 생애와 예술 세계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2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2도, 신의주 13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3도에서 24도, 함흥 11도에서 15도,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노래입니다. 그 여인은 내가 잊지 못할 얼굴일 수도 있고 기쁨의 흔적, 후회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쉬 들어보시죠.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Thank you. so bright and so proud. No one's allowed to see them when they cry. She may be the love that cannot hope to last. May come to me from shadows of the past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When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she. Sh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해역에서 미군 해군 함정에 초근접하는 함정에 자위적인 조처를 할 거라고 미 해군 당국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드디어 개막했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 달 이상 연기됐던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21일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뤘던 양회를 개최한다는 건 국제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회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양회는 두 가지 회의라는 뜻으로 중국의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정협과 또 다른 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양회가 연기된 건 아주 드문 일이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리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회가 연기됐습니다. 중국에서 양회가 연기된 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양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21일 정협이 먼저 시작됐고요. 이어서 22일에 전인대 회의가 시작됩니다. 양회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28일까지로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종 회의도 축소하고요. 취재단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온 검사 등 방역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책임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차잉원, 타이완 집권위기 출범,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번 양회에서는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정협 개막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당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현장 회의와 화상 회의가 병행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천여 명의 전국 정협 대표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집결했습니다. 정협 대표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간격을 두지 않고 촘촘히 앉았는데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 때 특별한 순서도 있었다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1분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협 개막식에서 묵념을 한 건 지난 2014년 윈난성 쿤밍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기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양회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양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제시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등으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분기에 정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네,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6.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건 중국 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중국은 양회 기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잡을지 주목이 되네요.
네, 그동안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률과 고용 목표치 또 국방 예산 등의 청사진을 공개해왔는데요. 올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지 또 제시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잡았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6.5%로 목표 구간을 잡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1월에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6.1% 성장했다고 발표해서 이 목표치 달성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6% 안팎의 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아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타격을 입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죠.
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서서히 공장들이 조업을 즐겨 힘든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국민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 이 푸누룬 이른바 샤오캉 건설 완성을 약속한 해라서 어떤 사회적 지원 정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50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21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32만 8,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다섯 달 만에 지구촌 인구 5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네요.
네, 지난해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40여일 만의 일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188개국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유럽에서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또 많은 나라가 병원 밖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나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별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이 누적 확진자 155만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진단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브라질, 영국, 스페인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사망자 역시 미국이 9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입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을 덮친 데 이어서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서 지금은 중남미 지역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가 중남미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현재 브라질은 독일과 프랑스 등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요.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는 29만 2천 명에 달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약 1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북아시아 주요 3개국 중에서는 일본에 비교적 늦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는데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21일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6,000여 명, 사망자는 770여 명입니다. 일본은 지난주에 전국 47개 광역지역 중에서 39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는데요. 21일 오사카, 교토, 효고현도 긴급사태를 해제했습니다.
그럼 도쿄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긴급 사태가 유지되는 건가요?
네, 도쿄와 홋카이도 등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해군 당국이 중동 해역에서 자국 해군 함정 보호를 위한 조처를 새롭게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바레인의 본부가 있는 미 해군 제5함대가 19일에 밝힌 내용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앞으로 중동 해역에서 미 해군 함정에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위협으로 간주해서 자위적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위적인 조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접근하는 배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기적을 울리고 조명탄을 쏘는가 하면 최후에는 경고사격을 할 거라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경고사격까지 하겠다는 말도 나왔군요.
네,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관련해서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해당 조처가 안전을 보장하고 모호함을 최소화하면서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해군 함정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공해 어디에서도 평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데 배를 기유하는 함장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이 성명을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이 중동 해역에서 자국 해군 함정에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경비정들이 종종 걸프만에서 미 해군 함정에 근접 기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략 한 달 전에 걸프만 공해에서 미 해군과 해양 경비대 함정 6척이 훈련 중이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경비정 11척이 이 미군 함정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이 이런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죠.
네, 미 해군은 이란 경비정들이 해군과 해양 경비대 함정들의 측면, 선수, 선미를 가로지르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함정이 해군이나 해안 경비대 함정을 위협하면 배지를 쏴서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대응해서 필요하면 미군 함정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위 조처를 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100m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습니다.
100m라면 먼 거리인데도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미 해군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거군요.
네, 실제로 육상에서는 100m라면 먼 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 해군 당국은 특히 자국 해군, 해양 경비대 함정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100m 거리에 들어오면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배가 자동차보다는 움직이는 게 굼뜨죠?
네, 그래서 미 해군은 바다 위에서 100m 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걸프만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2018년에 이른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과 몇몇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사건이 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격화됐습니다.
이렇게 고조되는 긴장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올해 초에 있었죠?
네, 미국이 카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암살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기도 했는데요. 이란 상황을 반영해서 걸프만에서 두 나라 해군 함정들이 자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걸프만은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걸프만에서는 세계 원유 가운데 상당량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란은 외부 위협에 맞서서 종종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자료 공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추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재개를 위한 지침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내놨고요. 이 출산율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온 통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자료 공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이 특별검사팀이 수집한 대배심 자료를 하원에 제출하지 말라고 연방대법원이 20일 명령했습니다. 이 한시적인 현상 유지 명령인데요. 이 자료의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부 측에 항소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법정 외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령문에 적었습니다.
우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어떤 자료를 수집한 겁니까?
예, 러시아 추문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이 러시아 당국이 이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한 것으로 미수사 당국 조사 결과가 드러났는데요. 이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측과 유착해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바로 러시아 추문입니다. 이 멀러 특검은 이 문제를 전방위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 법무부에 있습니다. 이 멀러 특검은 작년 봄에 활동 종료 직후 종합보고서를 법무부에 내고 관련 수사 자료들도 넘겼는데요. 이 중에 대배심 자료를 하원에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관련 대배심 자료를 왜 하원에 제출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예, 하원 법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사위는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사안을 자체 조사해본 결과 탄핵 심판의 결론으로 종료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의 대배심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요. 정부에서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제출을 거부했나요?
이게 기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원 법사위는 정부에 대한 소환권을 근거로 자료 공개 소송을 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법사위가 이겼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대배심 증거는 법무부 소유가 아니라 법원 자료이므로 법무부가 공개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힌 거군요.
예, 뒤집힌 건 아닙니다. 완전히 법무부 손을 들어준 건 아닌데요. 다음 달 1일까지 이 법무부가 공식 상소장을 내라고 이 대법원이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법무부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번 현상 유지 명령은 해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멀러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 판결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판결이 있었나요?
예, 특검 수사 보고서의 전체 원문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난 3월 이 법원이 법무부에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 이 보고서 내용을 추린 요약본을 공개했는데요. 이 요약본 내용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범죄를 입증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법무부가 요약본에서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론이 멀러 특검이 내렸던 실제 수사 결론과 안 맞는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수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범죄가 여러 건 포함됐습니다. 해당자들은 특검 수사 종료 후에 잇따라 기소됐는데요. 허위 진술과 사건 관계자 매수 같은 혐의들이 적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쪽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예,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법사위가 20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에게 소환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헌터 씨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이사를 지내면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학생들의 등교 재개를 위한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각급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여는데 적용할 기준을 CDC가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관련 지침을 19일자로 갱신했는데요. 이 등교 재개 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관련자를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DC의 등교 재개 지침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우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상은 6피트, 약 1m 80cm씩 간격을 두고요. 이 책상들이 마주보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도 시차를 두도록 했고요. 아울러 점심 급식도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점심 급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학생들이 학교 내에 식당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교실에서 먹도록 했고요. 급식을 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당에서 배식하지 않고 미리 포장한 음식을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교실에 가져가 먹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한정된 공간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바이러스 전파 차단 수단들도 권고했는데요.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체온 검사를 하도록 했고요. 기침을 할 때는 팔 안쪽으로 입을 감싸서 비말 분포를 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비누를 사용해서 자주 손을 씻고 한 번 씻을 때 20초 이상 시간을 쓰라고 했고요. 또 교직원들은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예, 학생들은 일부에게만 권고했습니다. 예, 학생들의 경우 온종일을 마스크를 쓰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CDC 측은 밝혔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그렇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2세 미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따라서 고학년 학생들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격리 공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용했던 공간은 출입을 막은 뒤에 소독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물을 24시간 동안 폐쇄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 이틀간 학교를 휴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픈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이런 CDC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학교들이 문을 여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학교를 다시 여는 권한은 CDC나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지역당국에 있는데요. CDC 측은 이번에 갱신한 지침이 각 주정부와 지역당국의 정책결정을 위한 보완 목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나 지역당국의 조치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등교 재개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올 가을에는 학교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콜로라도와 노스다코다 주지사를 접견하면서 한 말인데요. 학교가 닫혀있는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사회 활동을 정상화하는데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지사들을 순차적으로 만나서 봉쇄 해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로 등교 시점을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 학교들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요. 학교를 안전하게 열고 싶고 가능한 빨리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관련 종합 통계 짚어보죠.
네, 21일 오전 현재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1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 사망자는 9만 4천 명에 육박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이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 출산율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일 지난해 출생증명서를 분석한 잠정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370만 명으로 2018년보다 1%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요. 1985년 이후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미국 여성이 어느 정도 출산을 하는 건가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1.71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명 이상을 낳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베이비 버스트의 연장이라고 AP통신이 분석하는데요. 이 베이비 버스트란 말은 출산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에선 지난 2014년에 반짝 출산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7년 이후에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로 보이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주된 이유로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과 부부들이 임신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요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거나 불안정한 직장들이 많고 또 높은 집세 등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 자녀를 갖는 문제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출산율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0대와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15살에서 19살까지 10대의 출산율이 지난 1991년 이후 거의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4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인종에서 출산율이 내려갔는데요. 다만 하와이 또는 태평양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3%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출산율은 어떨까요?
이번 CDC 출산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브래디 해밀턴 박사는 내년 상황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출산율에 끼치게 될 영향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산율의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 사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올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에머리 대학교의 드니스 제이미슨 산부인과 과장은 AP통신에 예상할 수 없는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나요?
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피임이나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고 또 집에만 머물게 된 상황이 일부 부부들에겐 임신을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명 코로나 베이비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부통령 첫 번째 시간으로 부통령의 임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아니면 탄핵당할 시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사람은 바로 부통령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all I have, I would have given gladly not to be standing here today.
지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당시 린든 존슨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렇게 비상시에 대통령직 계승순위 1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Speaking at the Pentagon Thursday, Vice President Mike Pence said the new command marks the first step toward ultimately building up a sixth military service branch.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며 국정에 조언하는 각종 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은 연방 상원 의장직도 겸합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 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뭅니다. 부통령은 평시에는 상원 투표권이 없다가 상원 표결에서 찬반이 같은 수가 나왔을 때만 한 표를 행사합니다.
State of the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deliver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is as follows.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헌법이 부통령의 임무로 규정한 것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주에서 올라온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통령의 주된 임무가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고리로 삼았고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정책 개발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현대 부통령은 1960년대 이전 부통령들과 비교해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나이는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14년 이상 미국에서 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통령 임기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부통령 첫 번째 시간으로 부통령의 임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호세 필리시아노의 Once There Was a Love. 한때 그 어느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이 있었죠. 함께 듣고 오시죠.
Once there was a love deeper than any ocean. Once there was a love filled with such devotion. It was yours and mine to hold and cherish. And to keep for a lifetime. Then you went away on that lonely day. Once there was a love. Now I don't know how I can go on. Somehow I feel so all alone, wondering where I've gone wrong. Once there was a love that will never come again. So let's not pretend. Once there was a love, but that was long ago. Now I don't know how I can go on. Somehow I feel so all alone, wondering where. Never come again, so let's not pretend. Once there was a love, but that was long ag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5월은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아시안 그리고 태평양 군도 후예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는 이들의 기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를 표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해낸 백남준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비디오 아트는 다양하고 인기 있는 현대 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백남주는 전위 음악과 행위예술, 비디오 등에 기반한 혁신적 작품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20세기 후반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화면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것, 즉 비디오 아트는 대단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미술가들이 붓이나 물감, 캔버스를 사용하듯 백남주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비디오 영상을 도구로 사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백남주는 비디오 아티스트일 뿐 아니라 작곡가이며 연주가이고 전위 예술가이며 철학자였습니다.
백남주는 1932년 서울에서 방직회사를 경영하는 거부 백낙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는 피아노도 있었고 백남주는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배웠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해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백남주는 도쿄대학에 입학해 미술과 미술사, 음악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독일로 건너가 뮌헨, 프리드버그, 퀼른 등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백남주는 자신의 예술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미국 작곡가 존 케이지입니다. 케이지는 전위예술가, 즉 플렉서스로 불리는 부류의 음악인으로 자신의 음악에 일상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삽입하는 실험적 음악으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케이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백남주는 자신의 요소를 연결한 실험적 예술 공연들을 선보였습니다.
백남주는 첫 퍼포먼스로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경의, 녹음기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피아노를 파괴하는 과정도 들어있었습니다.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개최된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주는 머리를 붓으로 사용해 그림을 그린 머리를 위한 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독의 소도시 부버탈에서 백남주는 이정표적인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작품의 명칭은 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 음악의 전시회, 전자텔레비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음악을 연주가 아니라 전시하겠다는 희한한 발상이었습니다. 한 방에 13대의 텔레비전 화면을 연결해놓고 일부에는 자석을 갖다 대서 일그러진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당시까지 음악가나 행위예술가로 알려져 있던 백남준이 비디오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것입니다. 독일의 한 신문은 이 전시를 미술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는 비디오, 음악, 행위가 혼합된 공연, 즉 여러 퍼포먼스를 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1965년에는 소니사가 포타팩이라는 비디오 카메라를 내놓았습니다. 가볍고 편리해 손에 들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데다가 값도 저렴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변화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비디오 예술 세계를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백남주는 창의적이고 오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예술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뉴욕에서 백남주는 전위 음악가이자 플럭서스 예술가인 샬롯 무어맨과도 공연했습니다. 첼로 연주자인 샬롯 무어맨이 연주를 하면 TV 화면이 신디사이저에 의해서 변형돼 보입니다. 백남주는 우통을 벗은 채 무어맨 앞에 엎드려 인간 첼로가 됩니다. 신체적인 밀착 공연이 있는가 하면 외설적 공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까지 받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백남주는 1974년부터 불상을 주제로 한 작품 부다도 여러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된 Standing Buddha with Outstretched Hand가 있습니다. 손을 뻗고 있는 서 있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사람 크기의 철제 불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처상을 찍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부처의 정면에는 4대의 텔레비전이 위로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2대는 부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2대는 움직이는 현란한 색상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백남준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떠올리게 한 퍼포먼스는 1984년 1월 1일 최초로 미국과 유럽을 통신 위성으로 연결한 생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었습니다.
Good morning, Mr. Orwell. Bonjour, Monsieur Orwell.
파리 봉피두 센터에서는 요제프 보이스의 퍼포먼스, 명배우 이브 몽땅, 뉴욕에서는 존 케이지, 현대 무용의 거두 머스 커닝햄 등 여러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공연은 뉴욕 공영방송에서 내보냈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퀼른, 한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 중계됐습니다. 백남주는 파리 봉피도 센터에서 중계방송을 총지휘했습니다.
이 방송의 시청자는 2,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그 시대에 세계를 단 몇 초 만에 연결하는 이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TV에 의해 지구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백남주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방송국들의 협조로 성공을 거두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쌍방향 생방송을 한 세계에서 최초의 그건 내 자랑하고 죽을 때 염려
이 프로그램으로 백남준의 명성은 비로소 한국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한국의 초대를 받아 30여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백남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더 more, the better, 다다 익선을 제작했습니다. TV 수상기 1000세대를 높이 18.5m까지 쌓아올린 탑처럼 생긴 모습입니다.
또 하나 유명 작품은 1995년에 만들어진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 컨티넨탈 US 알라스카 하와이입니다. 직역하면 전자 슈퍼 고속도로 미 대륙과 알라스카 하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2m, 높이가 4m가 넘는 거대한 이 작품은 네온과 비디오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36개의 텔레비전과 50개의 DVD 재생기, 그리고 170m가 넘는 네온선이 연결돼 미국 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통신에 대해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지칭한 것은 백남준이 이때 처음 만들어낸 용어였습니다. 백남준은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통신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을 예측했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자신의 채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기술과 예술의 화합을 꿈꾼 예술인이었습니다.
예술계의 올림픽이라 불리우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국 휘트니, 브라질의 상파울로와 더불어 세계 3대 예술제입니다. 1993년 백남준은 독일관 대표 작가로 베니스 행사에 참가해서 시스틴 성당이라는 주제의 비디오 아트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개설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백남준은 한국 예술을 국제사회에 진출시키고 국제미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예술 거래인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에서 특별전, 인포아트전을 열었습니다.
2004년 백남준은 뉴욕시 소호의 한 스튜디오에서 화려한 물감으로 피아노의 채색을 하고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생애 마지막 이벤트가 됐습니다.
백남준은 일본 비디오 아티스트 전위예술가 시게코 구보다의 14년간의 구애 끝에 46살 때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예술의 동반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소위 재벌 집안에 태어나 세계적인 예술가의 반열에 올라선 백남준. 그러나 그는 돈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술 활동과 생계를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꾸어야 했고 전시회나 공연비를 마련하느라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항상 허름한 노숙자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국에 갔다가 경비원으로부터 쫓겨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스미소니안 아메리칸 미술관이 피카소가 20세기 전반부를 지배한 거인이라면 그는 20세기 후반부 새로운 예술의 중심이라고 극찬한 백남준. 그는 2006년 1월 미국 남부 마이애미 비치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백남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I am your host,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에서 2019년 6월부터 반러시아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이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 한번 들어보며 민감한, 까다로운 사안을 뜻하는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losely.
The backdrop for these latest tensions is the thorny issue of Russia's military occupation since 2008
of Georgia's breakaway regions of Abkhazia and South Ossetia.
Thorny issue. Thorn 하면 식물의 가시를 뜻하는 단어죠. 가시가 있으면 만지기 곤란하듯. Thorny 하면 가시가 있는 혹은 곤란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orny issue 하면 곤란한, 민감한 혹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Thorny issue means an issue that is problematic, delicate, or controversial.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he backdrop of these latest tensions, 최근에 이런 긴장 상태 배경은 is the thorny issue, 민감한 사안인 of Russia's military occupation since 2008. 2008년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군사 점령, 점령 지역은 어디냐 하면 of Georgia's breakaway regions of Abkhazia and South Ossetia.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자치지역,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 지역. Let's listen closely one more time.
The backdrop for these latest tensions is the thorny issue of Russia's military occupation since 2008 of Georgia's breakaway regions of Abkhazia and South Ossetia.
Thorny issues. Thorny, 민감한 혹은 논란이 되는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The Brexit debate still lingers as a thorny topic among people of the UK. The Brexit debate, 브렉시트 논쟁은 still lingers as a thorny topic,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누구에게? Among the people of the UK, 영국 사람들 사이에. The Brexit debate still lingers as a thorny topic among people of the UK. The thorny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remains unresolved.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민, 즉 논란이 많은 문제인 불법 이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 thorny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remains unresolved. 오늘의 표현 thorny, 민감한, 논란이 되는 thorny issue, 민감한 혹은 논란이 되는 사안. 뉴스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인 만큼 다른 기사 찾아보며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세라 맥락클란의 I Will Remember You, 당신을 기억할게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life pass you. Keep not warm memories. Remember the good times that we had. Let them slip away from us when things got bad. Clearly I first saw you smiling in the I'm